오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렇게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이 도시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우리는 변환하는 시기에 있다고 느낍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 믿는 모두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시간 동안 모두 하나님 안에 완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이라는 것으로 비유되는 것을 보는데 오늘 정말 여기 모여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이것이 독점적이란 예수님과 우리와의 독점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정말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같은 그 결혼으로 비유되는 독점적인 관계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로 일곱 번째 주가 되었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배 늦는 게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시 아니고 11시라는 걸 아는데도, 일곱 번째 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늦습니다. 우리가 15분만 좀더 일찍 준비해서 온다면, 매우 한결같이 15분만 일찍 모든 루틴을 준비해서 온다면,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오는 사람들은 지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 주는 저에게 참 힘든 주였는데, 뭐 뭔가 무거운 것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은 주였는데.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수 없어서 정말 제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내인 미씨에게 말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정말 이게 변화의 순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갔을 때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크리스찬은 시간이 지날수록 mature해서 성장해서 진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을 것과 같이 우리는 더 이상 만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우리가 심고 가꾸고 길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전체로서 그래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하고 느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와서 단순히 듣기만 하고 받기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정말 심고 기르고 가꾸어야 한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운타운 밴쿠버에서 존재하는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심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고 느낍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됐다고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는 독점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완전히 헌신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좋은 목자처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원으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입증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조금 뭔가 억눌러져 있고 묶여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것이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에 대한 이 역사적인 짧은 이야기는 이야기의 모든 느슨한 결말을 매듭짓고 족보를 연결하는 결론 문단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오늘 말씀 첫 구절 이후에 룻의 초점은 룻에서 다시 나오미로 바뀌면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서론의 완전한 반전이라는 점입니다. 룻기의 처음에서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고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이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서 그들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후 10년 동안 비극이 닥쳤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중한 명만이 그녀와 함께 계속 지내기로 합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비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비극을 하나님 발 앞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느낍니다. 룻기는 나오미가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남은 생애 동안 비천하게 겨우 살아가는 것을 체념하듯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에서 초점은 다시 나오미로 바뀝니다. 비워진 나오미가 다시 채워지는 것. 화가 난 나오미에게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를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보면 모압에서 볼때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의 땅에 음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나오미가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냥 뜨뜻미지근한 것으로 보일 때 누구도 거기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서 역사하는 것을 볼때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을 볼때 기근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실 때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하는 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나오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룻기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나오미를 보면서 누구나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은혜뿐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이 사람이 나오미인가? 라고 한때 말하던 여인들. 그 여인들은 이제 나오미, 룻, 보아스와 이 아기를 보며 하나님이 그녀에게 행하신 일은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7은 완성,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세상의 모든 아들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일회성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를 더 다듬으셔서 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십니다. 올해 여름 직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리다를 사랑하셔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실 때 바로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렀을 때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평안을 갈망하고 상처 주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이럴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우리가 가장 두려운 곳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데려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아주 자주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맨 밑바닥에 이르러서 완전히 비워지고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를 비워주고 할때그 고통스럽지만 그 비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갈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맨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날 보거라. 나를 보고 있느냐? 나는 바로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 어떤 부모의 자녀가 물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을 때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 동안 물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안아서 붙들고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이 비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화가 났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롯의 아들, 나오미의 손자 이름에 관해 작지만, 흥미로운 내용을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이것은 성경에서 직계가족 대신 공동체의 이름이 붙여진 어린이를 볼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벳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종 또는 승배자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명백하게 이 이야기가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야기를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졌습니다. 하나님의 종 또는 승배자를 뜻하는 오벳이란 이름을 준 것은 이 아이가 모두 여기 모인 모두가 여인들이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길로 그 길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기도 하였지만 축복으로 가득 찬 길로 이끄시는 그 이야기라는 것을 이 여기 여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여기서 온전히 충만하게 되었고, 여기서 하나도 바꾸고 싶지 않았겠지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고대 독자들과 오늘날 우리 대부분에게 목록에 있는 다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다윗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왕을 생각할 때 맞지 않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에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이 이야기가 얼마나 큰 이야기의 부분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오미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결코 끝나지 않을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통치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와 주권을 세울 왕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기근 때문에 떠났던 그 베들레헴, 빵의 집이라고 뜻하는 그 베들레헴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왕, 영원한 주님의 주권을 세운 새로운 왕이 1000년 후에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나오미가 비워지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힘들어할 때 나오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들을 이끄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비우시고 우리를 순종과 온전한 내어놓음으로 부르십니다. 나는 여러분을 지금 이 새로운 시즌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하시기를 그전의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 힘든 모든 것의 그 바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빈 상태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채우는데 얼마나 능숙하십니다. 능숙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의미, 삶의 의미를 이루는데 얼마나 우리를 위해 의도하고 우리를 이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리밋을 정해두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에 하나도 더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당신에게 좋은 것이며, 당신을 통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예시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룻은 은혜에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의 밭에 들어간 순간부터 보호와 공급 그리고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이의 모든 소통과 교류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으며 사장에 이르러서도 이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룻기 4장 13절 상반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은 부차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교회의 결혼에 대한 비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아내와 아내처럼,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그 함께함에서는 열매를 맺어지게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이 결혼, 그 룻을 기업에서 물을 사람이 되는 이 결혼을 통해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궁극적인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결혼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입니다. 무엇이 결혼입니까? 결혼은 사랑과 독점적인 언약 관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다른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위해서 완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서 오직 한쪽 배우자만이 다른 사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며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면 그건 매우 건강하지 않은 결혼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면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나와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삶을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가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서 헤매거나 다른 것을 따라서 가기도 합니다.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신 예수님께 다시 오기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완벽한 신랑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결혼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결혼 관계에 제대로 가서, 노력을 기울이고 할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하신 남편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못된다면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남편이십니다. 여기서 남편이라고 설명하는 게참 충분치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약한 점을 알고 우리를 이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가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르고 온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서로와 함께도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죄와 사탄과 그런 묶임에서 자유롭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에 이르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에서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직 한 번의 기회라고 말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만찬을 할 텐데 찬송을 부르고 성만찬을 위해서 나와서 그 성만찬 그 컵과 그것을 가져갈 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결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결혼에서 결혼을 위해 무엇을 투자할 수 있는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를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것과 안전한 것, 보호되는 것, 이런 것에 성공하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이 잡혀 있을 때 거기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이 마음, 마음에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뭔가 좀 묶여 있고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자유롭게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끄고 역사하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나와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성만찬을 할때이 질문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아직 확실치 않은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도 됩니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금 후에 성만찬을 하시겠습니다.